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볼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그 힘을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매우 중요한 인물 하나,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나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나냐면 이 당시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가 그렇게도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제자를 통하여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함을 떠나서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도 외쳤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일까? 그의 마음에 들었던 점점 의심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글씨로 뭐라고 썼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인가? 라고 믿고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소망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원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그가 외친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것.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확신했던 메시아 신앙,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려서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보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라고요.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했다니요. 사실은 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는 지식으로 안다는 겁니다. 들어서 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육촌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맞지요? 제가 혹시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둘이.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육촌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어린 이 세례요한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줬냐면은 너의 육촌인 예수라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엘리자베스가 알고 자기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육촌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지만 진짜로 예수가 메시아일까? 이 부분에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누구인가 임하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가 누굽니까? 자기 육촌인 예수라는 그 젊은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신하다.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나는 정말로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봄에 바로 이 문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34절을 볼까요? 또 말합니다. 내가 보고 세례요한이 똑같이 말하죠. 내가 봄에 또 이번에는 내가 보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건 뭐죠? 마치 목격자 witness라고 하죠. 내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요한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이죠. 무엇으로 본 겁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 원리가 생깁니다. 정보 차원에서 지식 차원에서 예수가 메시아더라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세례요한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만나고 체험을 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차이란 걸 제가 그 다음 스크린에다가 써놨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정보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또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하더라.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가 성경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정보 차원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누구나 없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안 믿어도 교회를 오면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대. 어떻게 알아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더라. 그럼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당신 진짜 믿습니까? 그게 바로 경험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둘 사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어머니 엘리자벳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태어난 이후에 그를 좀 알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너의 육천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목사인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정보 차원에서 지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이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차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란 것도 알아,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알아, 아는데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무례하십니다. 목사님 뭔데 나한테 믿느냐고 물어보십니까? 무례하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어떻게 감히 사람이 사람한테 믿느냐고 감히 물어볼 수 있습니까? 강요하시는 겁니까? 교회 와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의 권위가 있는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물어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식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확인하지 말라는 거죠. 믿느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신자 공부를 합니다. 뭐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시자고 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무례하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무례해서 난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런 거 물어본다고. 사람 자존심 이상하게.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왔지. 근데 안 믿냐고, 믿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다고. 이게 바로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경험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스스로 모르고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교회 사람 친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이제 스스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다가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어떤 하는 권사님이 끝나면서 그 목사님한테 인사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오늘에서야 예수 믿어요. 그 좀 더 들어봤대요. 자기가 이 교회를 30년 다니는 권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 정도 확신을 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던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도 심어지고 싶었던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나 드디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을 볼까요? 뭐라고 요한이 질문합니까? 제자 두 명을 자기 제자 둘을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주께 보내어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도 외치고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의심의 목소리가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체험했고 성령이 그의 위에 임했던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까지 했던 그렇게 확신했던 세례요한이 아니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만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요.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해도 세례요한만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참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아픔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흔들려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흔들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전부인다고 했던 그분이 어느 날부터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는가?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왜 세례요한이 흔들리는가? 그 흔들림을 잠깐만 여러분들 확인해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감옥에 안 갇혀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듣고 나서 자기 스승에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뭘까 봤더니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는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악귀에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을 눈을 못 본 사람, 앞을 못 본 사람 있잖아요. 아, 맹인을 보게 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알렸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맹인을 보게 한다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거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영혼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육체적으로 그 질병을 낫게 해주는 거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날 누군가 그런 일 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땅에는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일을 고쳐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세례요한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스킬을 보십시오. 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메시아 대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 세례요한이 병자를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환영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환영할 만한 그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었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반대의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로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자유로웠을 때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하실 것이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린다. 불에 던진다 무슨 말이죠? 지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17절에 똑같은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라. 그러나 태워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도 심판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심판하여 알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다가 그 다음에 쭉정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해야 될 예수님이 왜 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례요한에게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좀 다르게 접근해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점점 예수님으로 또 등 돌리고 딴 방향으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좋은 책에서 썼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매우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참 글 잘 씁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설문조사한 거예요. 자기가 많은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편지도 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문조사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과거에 다녔던 사람이 지금 안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해 봅니다. 왜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까? 거의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안 가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의심이라는 병에 걸려서 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믿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를 안 오죠. 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세 가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실망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불공평하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착한 사람은 잘 못 살고 왜 나쁜 놈들은 더 잘 살고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있죠? 이 질문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당황합니다. 저도 당황합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공평하시다면 악인들을 싹 쓸어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될 텐데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거기에는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말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 악인이면은 공평하게 처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처단의 단어는 이게 무섭지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많은 성도인들이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안 아플 때는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을 때는 괜찮습니다. 실직 안 하면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어긋나고 자식들이 어긋나고 직장에서 실직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병이 갔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손을 못 대고 그러면 기도합니다. 3박 그전에는 한 번도 금식기도 안 했던 분이 이제 금식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었는데 기도의 기적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십니다.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도 숨어 계십니다. 정말 비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야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숨어 계시지 말고 개입하셔서 정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공감하시죠? 대신 말해드리니까 막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질문하시면 전 답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압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세 가지에 걸려가지고 지금 혹시 교회를 나 떠날까 말까,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걸려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될 때까지 교회를 못 나옵니다. 누가 가서 그분을 예수님 앞에라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온 분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 알고 다 해결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다 공평하셔 이걸 확인하고 믿는 예수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기도에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사사건건 다 간섭하셔서 다 해결해 주셔서 내 인생이 평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문제는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서 오신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마음 먹고 여러분 마음 흔들어 버리면요 이게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성령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걸려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얼굴을 뵙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교회 나온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도장 찍듯이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영혼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시켜요? 안 믿는 도끼에 발등시켜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으면 발등이 안 찍힙니다. 내가 그럴지 알았지 그러죠. 그럼 믿기 때문에 믿었다가 발등 찍히니까 열이 받는 거지요.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겁니다.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걸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믿었다가 발등 찍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도 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이 크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자기가 못 찾아가니까 누를 보냈어요.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불공평하시고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세요?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기에요?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22절로 가보십니다. 다시 확신하는 쪽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답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뭐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맹인을 낫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틀렸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했다, 내가 행동했던 건 너희들 다 보고 봤지? 들은 걸 그대로 요한에게 말해. 하는 말이 뭡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걸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파헤치는데 하나님 개입 안 하십니까? 따지란 말이에요. 따지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보낸 사람이야. 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가 구원받고 너가 받은 그 구원이 누구에게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네가 악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이야.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프레임을 짜놓고는 그걸 예수님께 딱 덮어씌워 놓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저주해라가 속시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더 속시원합니까? 답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답을 못하시죠? 우리의 속은 뭡니까? 원수는 죽어야지. 그러나 성경의 답은 원수는 사랑해야지.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묻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아직 원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나한테 싫은 소리 한 저 성도 원수가 돼버립니다.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행동을 보세요. 눈빛이 달라지는 여러분의 그 눈빛을 거울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듣고 이게 마음을 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를 대하듯이 대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지금? 나는 모르는, 저는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근데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구나. 아, 이 교회는 정말 안 돼, 안 돼. 대놓고 나를 야단치는 이런 교회는 안 돼. 아니요, 대놓고 말한 게 아니에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양쪽으로 때려버려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원수가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왼뺨 돌려달라는 것은요, 요렇게 칠 때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더 모욕적인 이야기. 즉,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게 하여, 즉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덧입은 여러분과 제가, 그 원수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내게 생긴 원수를 미워해서 당장 심판하시라고요? 당장 없애버리라고요? 당장 끝내버리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 끝내준다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주먹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확신했던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던 것인데 그 흔들린 신앙을 잡아주는 것도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제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세요. 많이 씨름해봤자 나만 다쳐요. 세례요한이 이 말을 듣고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목베임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 불의를 보고도 숨어 계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되고 내 남편의 문제가 되고 내 아내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게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고치라고요. 내가 힘든데요 목사님, 내가 힘든데요. 그래요, 내가 힘든데 내가 고쳐야 내가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쳐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끝까지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내가 예수님의 뜻에 합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꾸려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면 실족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첫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지 말자. 두 번째 가지고 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바꾸어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서로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늘 우리 자신을 감시하며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께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양 저모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뚝 서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주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강인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도 더 강해지고 더 확신이 들어서 주 앞에 신앙생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